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쿠르드 민병대가 주도하는 시리아 반군이 미국의 공습 지원을 받아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시리아 라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지난 2014년 장악한 뒤 자칭 이슬람 제국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시리아 민주군 사령관은 어제 공격 작전이 개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 주재 브렌 맥커크 미국 대사도 라카 탈환 작전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아랍군을 포함한 시리아 민주군이 작전 과정에 미국의 공습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맥커크 대사는 또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새로운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훌루시 아크라 터키 합참의장 등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두 사람이 라카 탈환 합동 작전에 대해 긴밀히 상의할 것과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 격퇴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서고 있는 쿠르드 자치군 페시메르가가 모술 동북부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페시메르가 병력 2천여 명은 오늘 모술에서 니네베 평원을 가로질러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산기슭 마을 바시카에 포격을 가한 뒤 장갑 차량 등을 동원해 진입했습니다. 페시메르가 지휘관은 로이터통신에 자신들의 목표는 ISIL 반군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라며 현지에 아직 100명의 반군과 10대의 자살폭탄 차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ISIL 반군들은 오늘로 4주째 접어든 이라크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지난 3월 시행된 안보법을 처음으로 반영하는 미일 간 공동군사훈련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일본 안보법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벌어지면 자위대가 미군 등의 후방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키나와 근처에서 실시된 훈련은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추락한 미군기 탑승자를 항공자위대가 수색 구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 7월 취임 이래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영국 중소기업체의 대표들을 대동한 메이 총리는 방문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인도 기업가들을 상대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오는 2019년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탈퇴 시점까지 어떤 나라와도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이 총리의 이번 인도 방문은 영국이 이미 새로운 경제협력국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인도 측과 제조업과 첨단 전자 분야 등에서 여러 상업적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내일은 인도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벵갈루루를 방문하고 제조업 공장들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오늘 경합주들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미시건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주를 도는 강행군에 나섭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이메일 사건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주 제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어제 돌연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형사소추하지 않기로 한 지난 7월의 결론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친독립 성향의 홍콩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의 의회 입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 당선자들은 지난달 의회 선서 과정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두르고 중국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 결정문을 통해 이들의 의회 출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홍콩 독립에 관한 두 당선자의 발언은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이자 영토주권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주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등 현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 접적지역 등에서
북한 주민들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한다는 미국 민간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폐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한군 당국은 아직까지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현지 시간 오는 8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구성시 방연 비행장 등에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규 대령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미 대선 등 현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 접적지역 등에서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감시 체계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화성 10호라 불리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 구성시를 포함한 북한 일부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텔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시엔 북한이 지난달 20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방연 비행장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맞춰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할 경우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부각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특히 북한이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오는 8일부터 새로운 대통령 취임 날인 내년 1월 20일 사이에 미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반드시 도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북 스탠스가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북한이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 우리한테 강하게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도발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 사거리 3,500km에 달하는 무수단 미사일은 태평양의 괌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R-27을 바탕으로 개발돼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는 지난 4월을 첫 시작으로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8차례 실시됐지만 성공한 건 지난 6월 22일 딱 한 차례뿐입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 즈음에 굳이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무수단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실전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은 북한이 실패를 거듭한 만큼 무수단 미사일의 기술적 성숙도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정치상이 좀 혼란하고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좀 도발을 안 하는 좀 경향이 좀 과거에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대선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쯤 발사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안 쏘는 거 봐서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 미사일의 기술적 성숙도 이런 걸 조금 더 고려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한편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에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감시 중이지만 도발이 임박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를 예방한 마크 리퍼트 조한 미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대사 그리고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대사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굳건한 미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와 미한 양국의 독자 제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일 주재 미국 대사의 외교부 예방은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 동북아 지역 주재 미국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북한인들의 불만, 대담한 농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CSIS가 북한 내 9개 도에 살고 있는 주민 36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SIS의 위탁을 받은 설문조사 요원이 이들에게 이웃, 친구, 가족이 개인적으로 예전보다 국가나 삶에 대해 불평과 비난을 합니까? 라고 물은 데 대해서 36명 중 35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CSIS는 또 가까운 사이끼리만 있을 때는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농담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사석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권에 대해 농담하면 심각한 위험 부담을 진다며 북한 당국이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려하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탈북자가 아닌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점이 더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조사는 28살에서 80살 사이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이들은 평양시, 청진시, 무산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노동자, 의사, 회사 대표, 주부, 공장 노동자, 이발사, 요리사, 목욕탕 직원 등이었습니다. CSIS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력이 있는 단체에 조사를 위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근성을 가장 크게 고려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표본 추출 방법을 따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요원이 기존에 알고 지내던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해 대화를 통해 응답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더 소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북한의 핵 문제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제재 결의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제재 결의에 포함된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축소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공개리에 북한 주민의 민생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만큼 러시아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북결의 2270호도 러시아가 시간을 끄는 바람에 채택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미국은 2월 27일 표결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을 요구해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며칠 뒤인 3월 1일에도 러시아는 24시간 검토라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표결은 그 다음 날에야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결의안은 아니지만 지난 5월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에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언론 성명 채택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이 아직 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대통령령 초안의 서명이 완료되면 유엔에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러시아의 초안에는 북한 선박의 운영과 소유, 대여 금지는 물론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 광물의 수입 중단 등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이행이 공식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의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뒤 북한의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 제재를 내리는 등의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여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들이 겨울을 앞두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재민들은 밤에 불빛도 없는 임시 천막에서 얇은 이불에 의존해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무산군의 수재민이 밤에 쓰기 위해 장작을 패는 소리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무산군 마을 한복판에는 한두 사람이 겨우 쪼그리고 들어가 살 수 있는 크기의 임시 천막 수십 여 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나무 몇 개에 방수포를 씌운 엉성한 형태의 천막 한 모퉁이에서는 말린 물고기 몇 마리로 국을 끓이는 수재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가 최근 공개한 동영상은 수해로 집을 잃고 임시 천막에서 살고 있는 무산군 주민들의 실태를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8월 말 홍수로 집을 잃은 37살 박은혜 씨는 현재 남편과 11살 된 딸과 함께 임시 천막에 살고 있다며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없어 밤에 불빛도 없고 얇은 이불 하나에 의존해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적십자회 요원인 박 씨는 그나마 장작을 떼면서 몸을 녹이고 있지만 임시 천막에서 겨울을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홍수로 마을 전체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서 밟고 있는 자리가 여기가 길이고 그다음에 저기 저 지금 이 대원스님 연구실 앞은 이 앞에 쭉 이 앞에 이렇게 하단이랑 있고 예 여기 꽃이랑 피고 그다음에 여기는 유치원 아들이 마당이만큼해서 군에도 있고 여기가 강변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강이 흐르는 데가 강이 돼서 다 돌석 죽에서 이런 제방공사까지 한 강이 됐습니다. 제방 높이가 내한테 한 이만큼 됐는데 구길 다 넘어놨단 말입니다. 물이
홍수로 집은 거의 파괴됐고 남은 것은 모래와 돌무더기. 홍수가 몰고 온 토사뿐입니다. 75살의 옥리주 할아버지와 72살의 리선덕 할머니도 국제적십자사가 제공한 방수포로 만든 임시 천막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령의 나이에도 낮에는 다른 수재민들과 함께 인근 주택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등 건설 작업을 돕습니다. 식사는 당국이 나눠주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고 식수는 근처 개울가에서 길어온 물에 식수 정화제를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요원인 박 씨는 옥리주 할아버지를 비롯한 수재민들에게 식수 정화제 사용법 등을 알려줍니다.
알약 한 알을 이렇게 넣고 풀어서 30분 동안 놔둬야 됩니다.
알약을 물 정화 알약입니다. 이걸
꼭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 아픈 것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설사하신 일도 꼭 이 약을 뉴스 잡숴야 됩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최근 함경북도 수재민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현지 주민 심혜선 씨도 8월 말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임시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릇 몇 개와 얇은 담요, 이불 2개, 그리고 식수 정화제가 전부입니다. 심 씨는 밤이면 너무 춥다며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 끌어안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2살 된 딸이 있는데 최근 열이 심하고 기침을 많이 해 인근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딸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며 땅콩과 설탕, 분유, 비타민과 무기질을 섞어 만든 영양식인 플럼피너트와 경구 수분 보충 가루를 처방해줬습니다. 의사는 최근 질병으로 진료소를 찾는 환자가 10배 정도 늘었다며 아이들이 설사와 호흡기 질환에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의 패트릭 플러 대변인은 수해 지역에 겨울이 닥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옷과 연료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winter is setting in, so it's getting exceptionally cold here. We're down to 0 degrees, and it's not a situation where people can continue to live under plastic sheeting.
다음 달이면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만큼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숙소와 기본 구호 물품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재민 33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목표액의 25%밖에 모금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만성적인 북한 식량난의 원인은 북한 당국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인권 문제와 결부시켜 책임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3분기 식량 배급량이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애나 위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VOA에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인용해 북한 주민이 만성적 고통을 겪는 것은 북한 정권의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1일 VOA에 북한 당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며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처럼 국제사회 지원으로도 북한 식량난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인권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시키고 북한이 이런 심각한 위반 행위를 멈추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며 가장 책임이 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런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탈북자 한 명이 지난 3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난민 입국 현황 자료를 통해 3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탈북자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4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달 200에서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전직 기자 출신으로 한국의 한 대기업 중역을 지낸 미국인이 이 서울살이에 대한 책을 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량배 옆집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 전직 미국 언론인이 한국인들의 안보 불감증에 대해 내린 나름의 평가입니다. 20여 년간 워싱턴포스트 신문기자로 일하다 현대자동차로 자리를 옮겨 3년간 한국에 머물렀던 프랭크 에렌스 씨가 책을 냈습니다. 한국 사회와 기업 문화, 한국인들의 가치관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관찰한 서울맨이란 제목의 이 책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에렌스 씨는 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Right when it was happened, fighter jets screamed low over our 21-story Hyundai Tower. And when you hear a fighter jet come by, it's terrifying, at least for me. So I stood up.
전투기가 서울의 현대타워 위로 굉음을 내며 저공 비행하는 것이 무서워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주변에 한국인 동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에렌스 씨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뉴스를 통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으며 전투기가 왜 서울 도심을 지나갔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에렌스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의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보도된 지 8시간이 지나도록 자신이 거주하던 미군 기지의 한국인 경비원이 이 소식을 전혀 몰랐는데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But I was immediately struck with this idea that I could live here 40 years and still not figure it out entirely, you know? And that was that story just
에렌스 씨는 한국인 경비원의 이 같은 반응을 접한 순간 한국에 40년을 살아도 이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렌스 씨는 한국인들이 북한의 도발을 계속 흡수하고 감수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량배 옆집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렌스 씨는 자신도 점점 한국인들과 비슷한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는 전쟁지대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6개월 후에는 무덤덤해졌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ere's a feeling among South Koreans that the North will never launch a full-out attack because they know of the U.S. and South Korea RK retaliation.
에렌스 씨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을 아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절대로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도 한국인들을 안심시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 세계 여성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은 유방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은 폐암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암협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암이 연 발생 건수 약 160만 건으로 전 세계 여성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건수 순위에서도 1위로 이 기간 전 세계에서 여성 약 52만 명이 유방암으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HO 산하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폐암은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이 52명으로 북한 여성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폐암에 이어 유방암 45.7명, 대장암 26.8명, 자궁경부암 15명 순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폐암은 암으로 인한 여성의 사망률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폐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47.8명으로 두 번째인 유방암의 18.7명보다 2.5배나 많았습니다. 이어 대장암과 간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5세와 44세 사이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발생률 기준으로 유방암이 10만 명당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궁경부암이 14.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난소암, 폐암, 갑상선암 순이었습니다. 암 사망률 면에서는 자궁경부암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이 6명, 이어 폐암, 뇌종양, 백혈병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암협회는 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여성 폐암의 발생 원인으로 흡연이나 간접흡연, 대기오염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의 이런 지적과 북한에서 여성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하면 북한에서는 미세먼지 같은 실내외 대기오염이나 간접흡연 등을 중요한 여성 폐암 발병 요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의 수준을 밝혔습니다. WHO가 대기 오염 측정에서 기준으로 삼은 미세먼지의 농도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94개 나라 가운데 공동 117위로 중하위권에 들었습니다. 이 순위는 하위권일수록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WHO 조사 결과 북한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7마이크로그램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 26.마이크로그램, 페루, 폴란드, 니카라과, 앙골라 등과 비슷했고 중국은 54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천재 피아노 연주자와 그의 여동생의 삶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그린 뮤지컬, 음악극이 서울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작자는 이 작품을 통해 많은 탈북민들이 위로를 받고 남북의 관객들이 더 깊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음악예술대학 실기평가 점수를 발표한다.
북한의 천재 피아노 연주자와 그의 여동생 이야기를 통해 남북 분단의 이야기를 풀어낸 음악극 붉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우리 형과는 1등 안에 추하다.
고맙습니다.
붉은 피아니스트는 탈북과 재입북, 탈북민을 돕는 한국의 목사 이야기,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까지 남북 분단으로 야기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배우들의 움직임과 음악들로 신선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번 작품의 극작과 작곡, 음악감독을 맡은 하다원 씨입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어떤 4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북한 지하교회 성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 남한 땅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도 크게 할 수 있고 찬양도 크게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입만 번긋번긋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지하에 입을 뒤집어 쓰고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지하에서 입맛 번긋번긋하면서 어떤 찬양이나 기도를 할 텐데 그렇다면 무슨 단어를 그리고 어떤 기도를 어떤 감정으로 쓸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곧바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사랑 음악이랑 한꺼번에 갑자기 나왔어요. 그 곡이 이제 이번 뮤지컬 붉은 피아니스트의 하이라이트 곡인 순결한 신부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하다운 씨는 이번 작품을 위해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과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노래 이 한 곡만 가지고는 무대에 올리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리고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이 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한 가지의 극을 만들어서 올리자라는 취지를 했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탈북자들 만나고 새터민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너무 놀랬던 거는 그분들은 지하교회의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문이 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하교회는 이미 파멸됐고 이미 잡혀서 다 수용소에 가거나 이제 바로 즉각 처리되거나 그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봤어요. 그냥 얼핏 지나가다 지하교회라는 게 있다 이렇게 들은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뭐 만난 적이 있다든지 뭐 공공연하게 얘기가 돈다든지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거의 한 30여 년간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접 만나고 그분도 죽을 뻔하고 많이 하셨다는데 그분의 간증이나 설교나 또 직필하신 책 그리고 그게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게 확실하냐, 진실이냐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했었고요.
이번 공연에서 세 사람의 역할을 맡은 장지호 배우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번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장지호 배우입니다.
그 접경 지역에서 실제로 그 탈북자들 돕는 분들하고도 일을 한 적이 있었고요. 중국에 있을 때. 어쩜 이런 삶이 있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는 사실 뭐 통일이라던가 분단의 현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선정적인 미디어로서 접하게 되고 정말 우리 이야기, 우리 가족이 연결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의 연결된 이야기, 그들이 먼 조상으로는 같은 가족이었던 것들을 쉽게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도 같이 아, 이 북한의 이야기가 개개인의 삶이 있고 개개인의 삶에 그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한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동희 배우는 주인공인 반올림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를 모함해 결국은 탈북을 하게 만드는 최충성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최 장군의 아들이자 이제 올림이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많아서 가장 강력한 욕망 덩어리여서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가장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한 욕망과 자기 충동과 자기 충동 그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강동희 씨는 이번 작품을 접하기 전에는 북한의 현실이나 탈북민들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런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뭐 신문 기사나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환경이고 모습이어서 과연 저게 진짜 실제일까? 왠지 저것도 꾸며진 허구인 모습인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을 접하면서 아, 진짜 저게 있구나. 저 모습이 있구나. 탈북민 분들을 이제 세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서 이제 언어 코치도 받고 오묘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오묘하게 약간 거리가 있는 그게 참 좁혀지지도 않으면서 또 되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뭔가 좀 친근하게 가깝게 느껴졌고 아 그냥 우리 같은 민족 같다.
이번 작품의 극작과 작곡, 음악 감독을 맡은 하다운 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특히 탈북민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남북의 관객들이 더욱 깊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이 정말 웃고 울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위로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주말 동안 한국 주요 도시에서 20만여 명이 모여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 최순실 사태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입법회 의원 2명을 중국 정부가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킨 소식, 또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한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 같은 시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가족 단위 참가자나 또 시위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도 상당수였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집회는 근래 다른 반정부 시위들과는 성격이 다르고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 경찰의 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네요. 보통 그렇죠. 집회 때는 뭐 불법적인 집회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평범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나서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게 된 세상의 흐름 때문이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최순실 사건이 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하고 그 친인척 또 최 씨의 측근들이 청와대의 비호 아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대통령 연설문과 해외 순방 일정 등 기밀 자료를 다루는 한편 청와대 비서진과 각 부처 인사 등 정부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말 이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네. 최 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 인물들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도 필요하면 이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나 사과를 하고 네. 또 검찰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인 5%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이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의 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주변 관리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시민들도 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측근에게 휘둘렸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예. 오는 토요일도 이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시민이 모일 걸로 전망됩니다. 예.
자, 이 최순실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이 분노가 비단 한국 내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사는 한인들도 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요?
예, 지난 주말에요. 세계 각지에서 집회가 진행됐고요. 특히 해외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시에서 한국 시간으로 12일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 집회와 서명 운동이 열린다고 하고요. 예.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 또 수도 워싱턴 DC 또 뉴욕 등지에서도 같은 날 시위가 열립니다. 네. 이 밖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도 12일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한국 야당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지도자들이요. 이 박 대통령의 하야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걸 요구했고요. 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박 대통령이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요. 예. 또 북한 인권운동에도 앞장섰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는 박 대통령이 최소한 하야에 준하는 이선 후퇴를 단행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라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렸습니다. 예.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외신들은 지금 한국 이런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서방 언론들하고 이웃나라 중국, 일본 언론들이 최순실 사태를 연일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고요. 예. 일부 매체는 최근 이 한국 정세를 집중 취재할 인력을 추가로 서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언론들은요. 사실상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힘이 빠진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 한국 정부의 상황 또 자국과의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주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홍콩 독립주의자들의 의원직을 사실상 박탈시켰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실시된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 선거에서요. 이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의결권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대거 진출했는데요. 네. 이들 가운데 두 명이 이 법원으로부터 의원 자격 상실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중국 정부가 이들의 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예.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신화통신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가요.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 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는데요. 예. 이 홍콩 기본법 104조 내용을 보면 홍콩 행정장관, 주요관리,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법관 등은 임명될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 기본법을 수호하고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는 건데
예.
이 두 의원들이 취임 당시 이런 선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 임용 자격이 사라진다는 해석 규정을 이번에 또 추가했습니다.
예. 자, 홍콩 독립파 의원들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홍콩에서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지난달 12일 선서식에서요. 이 독립주의자인 바조롱 의원하고 야오와이칭 의원이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예.
중국을 비하하는 호칭인 진화라고 중국 정부를 일컬은 뒤에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예.
이러면서 친중국 의원들하고 이 독립주의 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본회의장 일대에서 소란이 일었는데요. 이 때문에 입법회 당국이 해당 의원들이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콩 고등법원에 의원 자격 상실 심사를 의뢰했는데
예.
중국 정부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의원 퇴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사법부보다 더 먼저 나서서 이제 중국 정부가 조치를 내린 건데
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전인대는 이번 조치를 진행하면서요. 해당 의원들의 행위가 일국양제, 한국과 두 체제의 이 마지 노선을 건드렸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또 정부가 결코 좌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홍콩 주재 중국 연락 판공실의 장샤오밍 주임이요. 우리 정부는 홍콩 독립 세력이 자생하고 만연하는 것을 유호한 조치로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홍콩 독립분자의 입법회 의원 취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여러 조치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은 성명을 내고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난달 말이었죠. 미 연방수사국 FBI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문제를 다시 수사하겠다라고 밝혀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
네.
결국 FBI가 아무런 혐의가 없다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어제 연방의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내린 결론에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FBI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등 매우 부주의하긴 했지만
예.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죠.
지난달 28일에 FBI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을 다시 수사한다라고 이제 밝혔을 때 상당히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증권 시장도 출렁거렸고 또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이 성추행 논란이 벌어지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죠.
예.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를 확정짓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 FBI가 이메일 수사를 재개한다고 알려지자 이번에는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예.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입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수치를 보면은요. 전국 단위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평균 1.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향을 상당히 줬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FBI가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네.
여기에 대한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클린턴 후보 측은 당연히 환영했습니다. 제니퍼 팔미엘이 클린턴 후보 측 공보관이요. FBI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자신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후보 측은 뭐 비판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8일 안에 6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메일을 모두 검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예. 제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시 폈고요. 선거일에 정의를 실현하자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예. FBI의 이 결정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전격적으로 일찍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FBI가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24시간 조사를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네.
조사 결과 이 대부분의 이메일이 사적인 내용이거나 앞서 이미 조사한 이메일로 드러났다고 예, 합니다.
일단 FBI의 변수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후보들 이제 막바지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주로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바지 선거 운동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가수 케이티 페리에서부터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예인과 정치인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미시간, 펜실베니아주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예.
미시간주 같은 경우 클린턴 후보가 우세를 보였던 곳인데 최근 트럼프 후보가 바짝 추격하면서 결과를 점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곳이죠.
예, 트럼프 후보는 어떤가요?
트럼프 후보는 하루 5개 주를 도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 문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는 7일 플로리다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햄프셔, 또 미시간주를 찾습니다.
예. 자, 투표 진행 상황은 내일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강 강계는 오전에 구름이 많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6도. 수풍 신유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입니다. 내일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 7도. 신계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흥, 심포, 해산, 삼지연 등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하 3도. 평강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 역시 영하권입니다.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 오전에는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역시 다소 높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쿠르드 민병대가 주도하는 시리아 반군이 미국의 공습 지원을 받아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시리아 라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지난 2014년 장악한 이래 자칭 이슬람 제국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시리아 민주군 사령관은 어제 공격 작전이 개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 주재 브렌 맥거크 미국 대사도 라카 탈환 작전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아랍군을 포함한 시리아 민주군이 작전 과정에 미국의 공습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맥커크 대사는 또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새로운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훌루시 아크라 터키 합참의장 등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두 사람이 라카 탈환 합동 작전에 대해 긴밀히 상의할 것과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 격퇴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서고 있는 쿠르드 자치군 페시메르가가 모술 동북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페시메르가 병력 2천여 명은 오늘 모술에서 니네베 평원을 가로질러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산기슭 마을 바슈카에 포격을 가한 뒤 장갑 차량 등을 동원해 진입했습니다. 페시메르가 지휘관은 로이터통신에 자신들의 목표는 ISIL 반군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라며 현지에 아직 100명의 반군과 10대의 자살폭탄 차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ISIL 전사들은 오늘로 4주째 접어든 이라크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지난 3월 시행된 안보법을 처음으로 반영하는 미일간 공동군사훈련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일본 안보법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벌어지면 자위대가 미군 등의 후방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키나와 근처에서 실시된 훈련은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추락한 미군기 탑승자를 항공자위대가 수색 구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 북부 지역에 4주 만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허용한다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오늘 성명에서 세계 식량 계획이 미얀마 라카인주 4개 마을에 대한 식량 지원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수만 명의 주민들에게 완전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슬람 소수계가 몰려있는 라카인주에서는 지난달 국경 경비대원 9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미얀마 보안군이 긴급 배치됐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400여 명의 로힝야족 이슬람 교도들이 해외 이슬람 과격단체들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 7월 취임 이래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영국 중소기업체의 대표들을 대동한 메이 총리는 방문 첫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인도 기업가들을 상대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인도 측과 제조업과 첨단 전자 분야 등에서 여러 상업적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내일은 인도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벵갈루루를 방문하고 제조업 공장들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오늘 경합주들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미시건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주를 도는 강행군에 나섭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이메일 사건에 대해 미연방 수사국 FBI가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형사소추하지 않기로 한 결론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